예, 우리 오늘은 둘째 날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실력이 탁월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곽성환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곽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사실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로 오시라 그러기가 참 죄송했는데, 그래도 참 기쁨으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라고 말할 때 그때 박수가 나왔어야지.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예, 박수 치라고 치라고 여러 번 강조하니까 이렇게 마지못해서 박수를 치시면 그건 섬김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사실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 시간 내서 모이기 참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인데, 이 소중한 시간에 또 부족한 또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 예, 정말 기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지역교회 같이 이렇게 섬기는 귀한 목사님 교제할 수 있는 것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네. 에덴교회는 뭐 이런저런 일로 그래도 조금 몇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뵌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니까 낯설지가 않고 예, 되게 좋습니다. 아유,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여기가 내 교회인가? 뭐 이렇게 착각할 뻔했어요. 예, 여러분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처음 이렇게 또 만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품절남입니다. 품절남. 예. 예, 품절남이라 하면 이게 품위와 절개를 지키는 남자다. 예, 그런 뜻입니다. 미국 포틀랜드에 온 지는 이제 그올 12월 되면은 3년이 그렇게 됩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는 독특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교육자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보통 한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는데, 특별히 또 포틀랜드는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섯 번째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올해 창립 10주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 되면 3년쯤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언제 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교회 안에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왜 있는가?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슨 레임덕이 필요한가? 이렇게 힘주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아주 순수한 저의 생각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예, 교회를 섬겨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특별히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교회란 무엇이고 또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2014년도 오늘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뭐 1, 2년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한 10년 가까이 개척 때부터 계신 분들도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서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때보다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목사님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예, 오게 되었습니다. 주제도 조금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집회입니까? 세미나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섞어서 그냥 하면 될 거라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또는 성경적 상식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래도 한 것 좀 나누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핸드북에 간단한 우리 강의 아웃라인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좀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핸드북이 있으면 거기를 보셔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 서울에서 사역할 때 무슨 이제 여러 가지 활동 반경이 좀 넓다 보니까 뭐 우리 교계에 무슨 뭐 방송하기도 하고 또 잡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녹화가 있었는데,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예, 열린 예배를 맡고 있는 곽성화 목사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PD처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간사가 오더니, 아, 저 목사님 목사님이 열린 예배를 맡고 계시다는 말보다는 열린 예배를 섬기고 계시다고 하면 그게 더 온누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던 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치 망치를 이렇게 똥 하고 이렇게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물론 말만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예, 아, 내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다는 것과 어떤 사역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예, 첫 표현에 있어서의 그 스피릿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이 가운데도 이 교회에서 혹시 장로직으로 또는 집사직으로 또 사역에 있어서 방송팀으로 또는 찬양팀으로 이렇게 맡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네. 어떤 분은 그런 일을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언어의 의미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와 어떤 그리고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우리 훈련, 그죠? 언어의 습관 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를 맡고 있다, 섬기고 있다.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다, 아니라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내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내가 방송팀으로 섬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차 안에서 또 운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나, 막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저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지 못했었는데, 문득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섬기러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어도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가짐은 달라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강사 잘 선택했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잘 섬길까, 섬기려고 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유익한,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설교자가 가져야 될 섬김의 태도는 그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가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나,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나, 주체가 다르더라고요. 관심이 다르더라고요. 맡고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매니지먼트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섬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죠. 적어도 예. 훨씬 더 이타적인 스피릿을 가져야 그 단어의 그 표현에 맞는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약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을 잘 섬기고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과 먼저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마치 우리 법조문 외우듯이 아니면 영어 단어의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의로부터 실천의 원리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보편적인 그냥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주라고 하는 말은 로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언어적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모임이란 말을 공동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 모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회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되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명제가 가능합니다. 교회는 관계이다. 교회는 관계이다. 보통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시험이 든다. 교회 예배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관계에 뭐가 어그러지면, 그죠? 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나 아니면 오해가 생겼다든지 같은 구역 식구나 아니면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쁨이 줄어들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자꾸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아예 이제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를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관계가 전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 그러므로 관계가 전부다. 관계가 전부다. 물론 뭐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평강을 누리면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행복하다는 말을 좀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표현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약간은 진지하지만 그래도 막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기쁨이 있고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예, 우리 에덴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참 서로서로 하나님과 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나쁘지 않구나, 좋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맞지요? 예? 예, 그래요. 이럴 때 대답 안 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참 입장이 곤란하시거든요. 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예,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예, 그냥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샬롬. 예, 이것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해피해지는 거죠. 관계가 좋으려면 몇 가지 이렇게 지표들이 있어요. 관계가 좋으려면 얼마나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또 전화로 한 시간 데이트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아빠들의 그 약점이 뭐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할 수 없으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빅 이벤트로 뭔가 이렇게 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예, 가정 사역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인간관계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예,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예, 질적인 것만큼이나 양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임에 빠지기 시작을 한다, 예배 시간에 빠지기 시작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영적으로 잘 케어하시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분이 안 나왔을 때 다 이유는 있어요. 출장 가서 아니면 아파서 뭐 애가 누가 와서 여행을 가게 되기 때문에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예배 빠지기 시작을 했다, 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에 어떤 적신호가 온다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예,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가도 관계 지수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 지수가 될 수 있죠. 그냥 뭐 밥 먹었어? 오늘 어땠어? 날씨 어땠어? 이런 대화. 와,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교 시간에 교제하는 걸 보면서 늘 풀리지 않는, 아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52주 만나는데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똑같아요. 무슨 대화냐? 어제 어땠어? 날씨 어때서?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밥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게 친교로서 친교의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힘들게 밥을 먹어야 되는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아닐 텐데. 이제 그런 막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대화를 좀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을까? 뭐 때로는 주제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게 참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감정을 토로하는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 관계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요. 예, 자, 함께 하면 그런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의 시간이 편안한가 하는 거예요. 편안한가. 여러분, 아버지가 딱 이게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자녀들이 막 이방저방에서 나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막 강아지가 달려와서 막 안기듯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다녀오셨어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예, 아빠가 딱 들어가면 튀어 그래가지고 각자 집으로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예, 예, 아빠 거라지도 열리는 소리만 들면 자녀들이 그냥 거실에 있다가도 그냥 튀어 그래가지고 방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성도님은 요즘 어떤 고민이냐면, 이렇게 잔병이 많으신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예, 결국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잔병인데, 그 핵심 가운데는 이제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예,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떠십니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남편이 어디 여행 가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들고 이렇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막 그러고 요구 조건이 많고 그러면, 물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걸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성격 좋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널버스해지고 예민하고 도대체 이번에는 또 남편이 뭘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나 막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예, 불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막 병으로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거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주 만나게 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게 되고 함께 만난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특징을 여러분 공동체 그대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자, 여기 구역 예배라고 합니까? 목장이라고 합니까? 순이라고 합니까? 자, 예? 구역 예배. 자, 구역 예배 모였다. 예. 구역 예배를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예. 그죠? 구역 예배 때 모여서 함께 나누는 대화가 정말로 의미 있고 진지한가? 마음을 쏟아놓는 대화를 하는가? 또 구역 예배 뭐 음식을 준비하고 서브하고 또 오신 손님들을 내 집 안에서 모셔서 그 하루 장소를 제공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스트레스인가? 즐거움인가? 이런 것들이, 예,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지내는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야. 그것이 굉장히 낮다, 아주 열악하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널버스해진다 그러면, 예, 그 관계는 건강한 게 아닌 거고,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내 공동체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교회라고 본다면 진정한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지어져가는 존재, 언더 컨스트럭션, 그런 존재이지만 그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가끔가다 그래도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은 즐거움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겠어요? 가뜩이나 이민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까지 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그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지수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예배가 즐거우시길 바라요. 예배 나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가고 싶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움받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지수가 좋은 거죠. 동시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지수를 저는 뭐라고 싶으냐? 성도들과의 관계 지수를 나타내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도들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영적 가치가 뭐냐? 밸류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다. 섬긴다는 말의 뜻이 원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써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엇을 표현할 때 제일 사용되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받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여러분 디콘,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집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도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종합해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어떤 태도,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 꼭 하나님에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죠?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도 섬기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세상을 섬기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말 속에 죽게 하듯 섬기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좀 받들어 그를 돌보고 그를 잘 대접하는 그런 총체적인 행위를 우리가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이제 서비스라는 말을, 서브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섬김이란 말을 씁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행위,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 자, 이 섬김의 가치가 그럼 성경에서 왜 중요시 되느냐? 그것은 이 섬김은 디사이플십,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제자도이다.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저스 팔로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골, 목표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3년차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 속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거든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툴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달랐던 거 아세요? 마가복음도 그러하고 뭐 사복음서 다가 그러하지만 예수님의 언어와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 메시지 사이에는 평행선 같은, 때로는요 평행선 같은 텐션,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도 너무 해석과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죽으러 가는 것.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지금의 뉴욕과 같은 것이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 촌놈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저 높은 마천루, 100층이 넘는 빌딩에 한번 올라보는 것이 꿈이고 거기서 벼슬자리 하나 잡는 것이 꿈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치와 향락의 문화를 한번 엔조이 해보는 것 이것이 그들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면서 소외받은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울분과 같은 것이고 드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루살렘을 항상 그런 맥락에서 보았고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었을 뿐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점점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막 흥분했던 거예요. 왜요? 이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전혀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이 달랐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출세하려고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특별히 이민사회에는 여러 가지 교회 나오는 동기가 좀 더 다양하잖아요. 정말로 구도자, 시커스의 마인드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나올 때 그냥 외로워서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직업 소개 받으려고 아니면 비즈니스 하려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은요 자기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마치 미국이 멜팅팟인 것처럼 교회가 멜팅팟이 되어서 기존의 신앙 공동체, 기존의 성도 공동체가 멜팅팟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욕구나 아니면 야망 같은 것들을 완전히 녹여 성령으로 세례받게 안내하고 성령으로 정말로 세례받아서 완전하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비로소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교회를 섬겨가는 기둥이 되고 또 창문이 되어가고 지붕이 되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 인간이 지독하거든요.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괴물이 있어요. 괴물. 그 괴물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욕망 덩어리란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강렬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탐욕에 대한 그런 영의 세력에 오염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적 치유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어린 시절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 안에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약간의 틈만 보이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이 언제 그 괴물로부터 다시 압도당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괴물에 삼킨 바 되었잖아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떤 정해진 틀 속에서 내가 적응해야 될 때는 그 괴물은 있다 할지라도 감히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적응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이제 나도 사람들에게 알 만큼 알려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여겨지면 게다가 또 사람들이 착각을 잘하잖아요. 몇 번 교회 열심히 나왔더니 어머 믿음 좋으세요. 예. 몇 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왔더니 되게 영적으로 성숙하세요. 이거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감투라 일컫지는 여러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주면 그때부터 어떤 그 괴물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죠. 뭐예요? 내가 이 정도는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마치 문어다리 같이 이렇게 뻗쳐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있나요? 목사들에게도 있죠. 그래서 신문 사회면 기사에 나오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결국 그런 것에 대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건립돌에 넘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늘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졌다면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자기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사역의 목적을 점검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 왔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러 왔다. 목사들의 자아비판. 목사들이요 은근히요 대접받는 데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늦게 등장해도 되고 돈 안 내도 되고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근데 이민교회는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국의 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들은요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이 훈련 받아가지고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명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섬김은 이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뭔가 우리를 봉사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봉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란 말은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를 벗어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 다섯 글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더래요. 더. 사람의 욕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달라고, 더 많이 갖고 싶다고, 더 넓은 집, 더 많은 양.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섬김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혹시 있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타적. 그럼 봉사심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학교 영어 시간에 작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봉사심을 영어로 한번 영어 단어로 뭐라고 말하지?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는데 봉사심이 영어로 뭔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대요. 심청 Father's name is 봉사심.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테레사 효과라는 거. 하버드대 맥클라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사람들에게 막 봉사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 학생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침의 면역 성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하는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의 몸 안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떤 범위로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그것 자체가 예, 자신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고, 첫째, 자신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고. 저희가 오늘이 하용조 목사님 계셨던 교회잖아요. 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교역자들, 뭐, 한국 교회가 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비서실에서 있던 우리 동료 목사가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비서실에서 하 목사님 옆에서 모든 수발 들고 또 성겼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내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 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떠세요? 뭐는 어떠냐고 막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당신의 신세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질문까지도 이제 하는 거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섬기던 멘토가 돌아가시니까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멍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목회적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막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막 그런 고민을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생기는 것이 있는데 우울증만 생기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자기 도취에 빠져들 때도 덜어 있지만 그것도 우울증의 한 단면인 거 아세요? 희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근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거든요. 이거야말로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섬김은 굉장히 그 사람 자신에게도 매우 이타적인 행위이지만 매우 유익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증거로 보여봐. 그럼 결국 우리는 뭐 물질로 나타내거나 글로 나타내거나 선물로 등등 하잖아요. 섬김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섬김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예, 여러분,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 아세요? 예. 사랑이 없어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면 그것이 뭐 사람을 섬기든 일을 섬기든 말씀을 섬기든 그런 섬김의 일을 하시는 분은 분명해요. 아,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랑의 방식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는 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별도의 이야기지만 그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요. 예. 예전에는 제가 모르던 건데 이민교회 와서 느끼던 것들이 있어요. 막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성도님들로부터 들을 때가 많아요. 뭐 가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아주 대놓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형편이 없어졌어요. 좀 은혜가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우리 포털랜드도 오늘 교회 말고요. 옛날에 저기 있었을 때 괜히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붙잡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왜요? 예. 설교에 기도의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휴. 근데 그분이 꼭 그 다음에 그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조용히 단둘이 있는 데서 얘기하지. 그것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 아주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 예, 사랑의 방식은 조금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요 처음 들었을 때요. 이미 처음 와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미국을 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 워낙 이제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과 이 목회자 사이에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는 마치 무슨 방송국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할 때 서울에 있던 어떤 성도님이 오시면 저를 붙잡고 진짜 감동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우, 서울에서는 얼굴 뵙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같이 식사를 하네요. 목사님이 영광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 근데 그걸 영광인 거를 이민사들은 모르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던 차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됐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금식기도 하세요. 뭐 그러는데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어떻게 추스려야 되나.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정말 했어요. 첫째는 하나는 이거는 이분의 스타일이다. 말하는 스타일이다. 두 번째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 조금 오래 하신 분은요 흔히들 농담적으로 그러잖아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적합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안 쓰고 굉장히 투박한 말을 쓰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저분이 너무 영어에 익숙해서 적당한 단어를 못 써서 좀 무리한 표현을 쓴 거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 아 진짜 저 마음은 진짜일 거다. 날 위해서 해준다는 저 말을 내가 믿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지. 예, 그렇게 자꾸 이제 곱씹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맷집이 좋아져가지고요. 네, 뭐 별 얘기를 들어도 그냥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네. 예. 섬김은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자세이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네, 종이 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섬길 수 있고요. 버스 기사를 하면서도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의 문제,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우고 갈 거예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은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군림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든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든 예, 어떤 쓰는 단어나 표정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아, 저 목사가 거만하구나. 우리 교회를 뭘로 보고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아, 참 한마디 한마디 예, 어떤 그 제스처 속에 겸손함이 있구나. 아, 우리를 정말 위해서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또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예, 이것은 단어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하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트에. 그러니까 섬김은 태도이다. 자세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긴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말할 때 아, 내가 지금 뭐 꼬봉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굉장히 카인들하게 페이버를 주고 여러분을 잘 대접할 때 사람 알아보는구만. 나보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잖아요. 그것이 전제가 왜 사람들이 섬기다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죠.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잘 섬기면 나를 지 꼬봉으로 알아요. 당연하게 알아요 그거를. 내가 정말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면 물론 섬기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깁니다.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은혜가 풍성하면 더더욱이나 대가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도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예 기뻐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섬기는 사람의 몫이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윤리가 있거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 무슨 저기 드라마 대사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두 번 잘해지면요. 예. 은혜를 권리로 안다고. 예. 그걸 당연하게 알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실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저렇게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섬김이 멈추게 되고 상호 섬김이 멈추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섬김의 영성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겸손과 감사인데 자기 부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 겸손의 최상급인 것 같아요. 자, 성금의 태도가 가능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은혜 마인드가 있어요. 성취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마인드가 있고 때문에 감사의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 목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가 봤더니요. 이 설교자의 영광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총의 순간 그 감동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언제부터인가 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막 혼내끼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내가 봐도 나를 그냥 확 줘받고 싶어요, 그냥.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하고, 사명에 충성하자. 예. 예. 나를 나대기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찬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콜링과 미션의 차이를 아세요? 콜링은 부르심이고 미션은 사명이에요. 맡은 일이에요. 예. 자, 부모가 되다. 부모는 부르심이에요. 부모의 사명은 뭐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떠맡기는 것. 이것이 부모의 미션이에요. 부부는 부부다가 되었다. 이거는 콜링이에요. 부부로 부르신 거죠. 부부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부부로 콜링받은 사람의 미션이죠. 목사. 예. 목사로 부르심이죠. 목사의 부르심의 미션은 뭐예요?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떼를 살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죠? 양육하여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미션이죠. 방송팀으로 부르셨어요? 방송팀의 미션이 뭐예요? 찬양팀으로 부르셨어요? 콜링했어요? 찬양팀의 미션이 뭐예요? 예. 자, 부르심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를 부르신 거예요. 너를 부르기 위해서 때로는 미리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고 세우신 다음에 은사를 주기도 하세요.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임직식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예.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우셔서 예?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부터? 예. 다메섹도상에서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사역의 말미잖아요. 마지막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예, 그의 사역의 30년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사도 바울 안에 꿈틀거렸던 영성이었어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했다. 예. 죄인 중에 괴수다. 다 나보다 낫다.
제가 요즘 갖는 생각이 뭐냐면, 아, 교인은 목사의 스승이구나. 나는 교인들을, 예, 교인들을 이렇게 변화와 양육과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 교인들이 내 스승이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졌구나. 교인들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구나. 목사 없이 교인이 있을 수 없고 교인 없이 목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너 보기 싫으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계적인 존재인데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좋은 교수에게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요, 또 좋은 교수는요 좋은 학생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지방대학 교수예요. 다 돌대가리들 말 모였어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가 봤어요 내가. 예. 그냥 이 돌대가리 학생들 가르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다 나갔어요. 결국 뭐요, 자기 할 일 없어 그 교수를 지기해서 잘렸지.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그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가 되어주면서 우리는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함께 공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어떤 때 잃어버려요? 내가 잘났고 다 내 아래고 특별히 또 이민사회에 오면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뭐 열등감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이 상처가 또 교회에서 막 이렇게 꿈틀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 맡으면 그걸로 굉장히 무슨 뭐 감투 쓴 것이냐 하고 말은 거룩한 용어를 골라서 쓰는데 마음가짐은 아주 고든 혀, 굳은 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게 감사한 거고 어느 시기에 어느 상황 속에서 나에게 아, 역할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그 영성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아,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할 줄도 모르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날 뭘로 보고 이딴 일을 시키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거절하면서도 말로는 아유 목사님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이렇게 말로는 충분히 레토릭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예? 기분 나빠서 내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기가 부족해서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건지 자기는 알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할 때 그거를요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면 그것도 교만이라고 그러셨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네 것이 아니다. 못하는 너도 내 손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부르셔서 모세도 사용하셨고 아브라함도 사용하셨고 기드온도 사용하셨잖아요.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일진데 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 시키나 내 나이가 지금 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잘났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기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 섬길 때 교회 봉사하실 때 예, 첫째 원리 있어요. 은사대로 하세요. 물론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은사 예,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찬송과 인도 해야 되고요. 네, 컴퓨터 잘 몰라도 어떤 때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자막팀 가서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글씨 쓸 수 있고 오른손잡이로도 왼손으로 글씨 쓸 수는 있는데 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때 제일 모양새가 좋고 제 에너지가 덜 들고 그리고 편안한 것처럼 예?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대로 하면 자기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일의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은사가 아닌 걸 하려면 그 기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은사 발견 진단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곤 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쉽게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이거요. 내가 하면 좋은 거, 예? 내가 하면 쉬운 거,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이거면 은사예요. 노래방 가가지고 자기만 좋아가지고 막 2절까지 부르는 사람, 이거는 은사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왠지 다 내가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면 그건 부르심이고 또 은사예요. 은사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은사대로 하면 10년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갔다가 이제 점심을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하고만 가지 않고 이렇게 몇 분 한 네 분 정도 남성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일을 섬기세요? 그랬더니 주차 봉사를 섬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 봉사. 그래서 주차 봉사 힘들잖아요, 그죠? 예. 더군다나 이게 서울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다 이 주차 때문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어떤 데는요 앞에서 막아도요 쿡쿡쿡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그래요. 서울에는. 아마 별의별 꼴을 다 하고 온누리교회에서도요 우리 목사들이 주차 봉사하다가 뺨 맞은 적도 있어요 성도한테. 예. 목사인지 모르고. 예. 온누리교회는요 성도가 아니 목사가 성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목사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뺨을 맞은 적도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분이 주차 봉사를 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12년을 하셨대요. 그 팀이 한 팀으로 12년은 주차 봉사를 하셨어요. 와 너무 존경스럽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다 사명으로 알고 하지요. 그러면서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재밌으면 그분의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은사를 못 찾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가 아닌데 가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에덴교회 정도의 규모면 대개 이제 은사별로 다 배치되면 다 아마 이렇게 교회 사역들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거나 은사는 있지만 아직은 내가 예전 교회 다니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여기 가서 내가 쉬어야지 무조건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수하세요. 제가 컴퓨터 자막을 잘합니다. 이렇게 자수하시고 예, 제가 드럼 칠 줄 압니다. 자수하시고 예, 이렇게 자수하세요. 그래서 섬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할 말이 있죠. 아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네, 그 말도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존경할 만한 것을 찾는 시각이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 여러분 인생 사셔서 아시겠지만요. 100% 잘난 사람도 없고 반대로 100% 못난 사람 없더라고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일정 부분은 되게 악한 부분이 있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은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렇게 그 사람의 친구들이 글 올린 거 보면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가? 이게 다른 사람인가? 아니에요. 동일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틀렸는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왜 다 맞을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에 대한 경험과 판단을 절대 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아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봤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나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나쁜 것이죠. 예? 행동이 나쁜 것이지 그의 존재는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아, 요 부분은 나보다 못하지. 그래, 컴퓨터는 분명히 나보다 못해. 5, 60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20, 30대 청년들보다 잘 모르겠죠. CCM 노래 잘 모르겠죠.
멜로디가 다르니까 몇십 년 동안 좋아하면서 불렀던 이게 그 감성에 익숙한 멜로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막 이렇게 요즘 CCM 노래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불러도 제대로 이렇게 따라하기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뭐 음악성이 어쩌느니 뭐 예배를 모르니 어쩌느니 막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기질도 은사도 그래요. 예. 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래서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달려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영성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고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자기 사명을 자기 책임에 로열티 충성을 끝까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선장도 살아야죠.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살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걸 욕하려는 것 자체는 나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선장도 생명인데 살아야죠. 하지만 선장이니까 조금 더 선원들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애를 쓰다가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선장의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 미션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성실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해라 그랬어요. 은사대로 한다는 말씀과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건데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자기의 믿음의 분수 분량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에 맞게 하세요. 분수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월권하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각각에게 주신 그 고유한 미션의 그 역할이 있거든요.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은사대로 하시고 그걸 자꾸 남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콩나라 대추나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섬김의 그 아름다운 온데간데가 없고 어그러지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또 깨어지는 거더라고요. 누구나 다 좀 이렇게 드러나는 일 하고 싶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뭐 아니 보편적으로 이러더라고요. 자. 성가대나 찬양팀은요,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이른바 이렇게 자기 현실,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팀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뭐가 있느냐면, 예, 소외감 또는 자기의 노력한 것만큼 많이 평가받지 못한다고 하는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1, 2년 한두 달은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당연하게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은사대로 하라니까요. 또 어떤 분 그래요. 어? 청소? 아, 그 사람 시켜. 왜? 은사야 은사.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막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섬기다가 탈진이 올 때. 또 이른바 좋아 보이는 일, 또 드러나는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올 때 이런 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른바 큰 일에 대한 섬김은 그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작은 일에 대한 섬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섬김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하는 내 격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하찮은 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이죠. 그러나 이 작은 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나의 성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 좀 버거운 너무 큰 일이 주어질 때가 있죠. 예, 그것은 나의 능력을 더 훈련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그래도 우선순위를 찾는다면 능력이겠어요? 성품이겠어요? 뭐예요? 네?
능력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성품,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에 여러분이 테스트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또 탈진이 올 때가 있으면요. 예.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은 만큼만 봉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은혜 받은 것만큼만 봉사해라. 아, 저는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말을 또 아무 목사나 하는 게 아니구나, 또 아무 교회 사이즈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워낙 사람이 많을 때는 그런 말 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큼만 봉사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사람이 너무 적으면요 은혜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사명감으로 일하세요, 막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자, 왜 은혜 받은 것만큼 봉사하는 게 참 좋으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없이 봉사하면 벅벅될 때가 있거든요. 벅벅되면 자기 힘들죠? 불평 나오죠? 그리고 투덜대죠? 남 비난하죠. 그러니까 더 은혜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내게 은혜가 없고 은사가 부족해도 정말 아까도 말했던 사명감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정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이고, 그것이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내 안에 풍성함이 있는 거죠. 마치 사랑은, 사랑이란 감정은, 행복이란 감정은 우리 안에 저금 통장과 같아서, 그죠? 자, 만달라가 이렇게 밸런스로 있는데, 상처를 받으면 예 1,000달러씩 인출이 되는 거죠. 상처 한번 받으면 이제 9,000달러, 상처 두번 받으면 8,000달러, 상처 10번 받으면 제로 베이스. 그러나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면, 또 감동을 받으면,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섬김을 받으면 다시 또 은행 잔고가 올라가는 거죠. 다시 1,000불, 2,000불, 3,000불, 4,000불, 만불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행복의 그 밸런스가, 그죠? 은혜의 밸런스가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유지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아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탈진자들을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어떤 팁으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가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쏟으면 소진이 됩니다. 지칩니다. 뭐 구역장 뭐 5년 10년 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러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수련을 하면 특별히 더 힘들게 봉사하는 뭐 방송팀이나 행정팀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수련회가 잘 유지가 됐는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밥을 한 끼 사주신다든지, 아니면 땡큐 카드나 블레싱 카드를 써서 보내줘서, 예, 남들이 잘 못 본 것 같은, 아, 내가 형제가 지나가면서 쓰레기 주는 걸 봤는데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다, 참 나에게 감동이 되었다. 예. 이것이 바로 봉사자를 위한, 섬기는 사람을 위한 섬기는 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섬김하다 반드시 탈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는 사람 옆에 이제 다가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다가가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그분을 리스토어,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왜 힘들었어? 그치? 힘들었지? 겉봐, 되게 힘들어. 교회 봉사해봤자 말짱 손해야. 예. 예덴교회는 그런 뱀과 같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 3장 1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의 차이점 뭘까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요. 예, 엄마는 제가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밥 먹을 때마다 저하고 씨름을 했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안 먹겠다 그러면요, 밥 숟가락을 떠가지고 막 따라다닙니다. 제 이름이 곽성환인데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이름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제 이름을 안 불렀어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 반장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제 이름이 없었어요. 집에 가도 대학생 될 때까지 제 이름이 없었어요. 항상 아가야였어요. 아가야. 6남매 중에 막내여가지고 예, 저희 어머니들 아가야 아가야. 자 밥 숟갈 떼가지고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한 숟갈 정말 인심 쓰듯이 그것도 먹잖아요. 인심 써주듯이 이제 한 숟갈 먹으면 꼭 그래요 엄마가. 한 번 먹으면 정 없대. 그래서 또 퍼다가 또 가져옵니다. 그럼 또 한참 실기하다 또 받아 먹죠. 두 번 먹으면 이제 됐다 싶으면 또 그래요. 두 번 가지고는 싸운대. 그리고 꼭 3, 3번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숙집 아줌마는 자기에게 주어진 롤, 사명감, 사명감에 해당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엄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요.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찾아가면서 일을 하죠.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요. 찾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섬김은 단지 사명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섬김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섬김과 사명감으로 하는 섬김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작은 일은 우리의 성품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못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대한 그의 태도는요.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뽀록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 태도는 반드시 다른 큰 일을 할 때도 뭐 자기가 긴장하면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 무의식 중에 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뭐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우리 아미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멕시칸 친구를 불러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평소에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오신 그 멕시칸 그분이 나이도 제 생각에는 뭐 한 거의 한 50 가까이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이분이 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행동이 좀 굼떴는지 좀 이렇게 예, 의도했던 대로 잘 못 움직였어요.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저 교회 일을 하겠다고 오셔서 이분이 막 하다가 실수를 하니까 좀 답답했겠죠? 근데 답답하다 못해 무심결에 탁 나온 행동이 뭐였냐면요. 아, 나 너무 쇼크받았어요. 그 50이나 다 되시면 머리를 툭 치면서 이그 그러면서 쥐어박는 거예요. 진짜 깼어요, 제가.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이분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맡길 수가 없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혹시 이 가운데 혹시 뭐 자기 가게에서 일하시는 멕시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최근에 한 2, 3년 내에 받은 충격 가운데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분이 하고 나서도 자기도 움찔해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수습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저장을 섬길 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찬양을 섬길 때, 행정을 섬길 때. 그런 말 아세요, 여러분?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된대요. 하다가 말면 배신이래요. 성실한 끝까지 하세요. 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사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 보면 절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 어떤 그룹이 있는데 막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세요. 그래서 뭐 아 막 목사님 뭐 두 파로 갈려졌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파가 아니더라고요. 모두 그 모임의 멤버가 8명인데 8파더라고요. 8파. 예. 예. 어떤 의미로 참 좀 이렇게 그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그때 그때 조금 마음이 맞으면 친하고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또 이렇게 갈라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요 참 제가 참 희한한 건 봤어요. 그렇게 욕하면서 또 만나더라고요. 또 난 그거 희한해요. 안 보고 그렇게 욕하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둘이 또 같이 잘 다니시고 식사하고 봉사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습관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혀 마음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고민이 없는 아, 놀라워요. 놀라워. 아이고 주여. 예, 자. 자, 우리 섬김의 열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요. 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고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1984년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1984년도에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었어요. 원전 발전소가 폭발을 했잖아요. 1차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더 큰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2차 폭발, 진짜 핵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와 그 안에 있는 그 냉각수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각수를 완전히 빼서 없애버려야만 핵폭발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핵폭발을 막을 수 있는 그 냉각수를 빼는 방법이 뭐냐? 로봇가 있느냐? 원격 조정 장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냉각수가 들어있는 탱크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바닥에 있는 밸브를 열어 물을 빼야 냉각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사능 피폭된 방사능 수치가 극과된 그 발전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라는 거죠. 죽는 거. 누가 과연 그 일을 할 것인가? 소련 군인들 모아놓고 과학자들이 설명해서 자원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 사람이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에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네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세 사람을 꼽는 이유는 한 사람이 실패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밸브를 열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 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세 사람이 그 냉각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다짐과 기도를 드린 후에 훗날 체르노빌 녹아내린 그 흔적에서는 어디에도 그 세 사람의 그 시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특수 방호복을 입고 갔지만 워낙 그 안이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그 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체르노빌 인근의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극동지방에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 그런 죽음이야말로 메시아적 삶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여준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관계 지수가 좋은 성도 공동체는 상호 섬김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소중히 여깁니다. 섬김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 저분은 우리 교회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를 아주 극진히 대우합니다.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봉사자는 내가 10년 근속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뭘요?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의와 평강의 공동체이죠.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에덴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설마 여러분의 에덴 교회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에덴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의 에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모여있는 여러분들,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비전에 합당하게 여러분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 섬김의 영성, 섬김의 모습들로 이루어간다면 정말 에덴교회가 온누리에 퍼질 거예요. 네, 에덴교회가 온누리에 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제가 좀 부탁했어요. 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고백하고 또 기도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없이 오실 그날